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보신 출애굽기 11장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이시는 이 열 가지 지장의 재앙의 대단원을 맞이하는, 여러분께서 그 느끼시기에는 이제 드라마로 따지면 결론 부분에 와 있는 그런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찌 보면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그동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왜 배우는지도 모르겠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도 모르는 이 많은 얘기들이 드디어 그 수수께끼 같은 어떤 베일을 벗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날이니까요.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늘 여러분에게 약속은 했었으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설교를 짧게 끝내겠다 했던 저의 약속을 오늘 실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과연 저렇게 짧게 해도 되나 걱정이 드실 정도로 짧게 끝내겠습니다. 출애굽기 이 12장에서 오늘 11장에서 여러분이 보신 이 열 가지 재앙의 마지막 부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11장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말이 없고 어떤 자연적인 재해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일어났다면 이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가운데서 들어가셔서 하시겠다는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쪽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짐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 열 번째 재앙인 애굽의 장자들, 애굽에 속한 가축까지 그 처음 난 수컷을 죽이는 것은 첫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멀티플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너희가 이스라엘에게 너희와 애굽은 아주 철저하게 구별된다. 너희는 단 사소한 작은 것 하나도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의 서두에 이 출애굽기 전체가 시작할 때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 바로는 지금의 파라오는 요셉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처음부터 세상으로 대표되는 애굽과 하나님으로 대표되는 이 이스라엘은 전혀 관계가 없다. 아주 정말 철저하게 둘이 분리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애굽의 장자가 죽게 된다는 것은 열 번째 재앙으로 등장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출애굽기 11장에서 와서 처음 언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애굽의 장자가 하나님에 의해 죽음을 당한다는 사실은 이 모세의 그러니까 애굽 와서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하려는 막 시작하려는 그 시기에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입니다. 네, 몇 장 안 가시면 나오죠. 출애굽기 4장 22절 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셨던 그 유명한 그 십보라가 피의 남편이라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록 두 절로 짧게나마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가 될 것이니 애굽의 왕이 내 아들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볼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성경에서의 장자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속자입니다. 장자, 첫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는 사실상 아버지를 대변합니다. 아버지의 공로도 아버지의 유산도 이 장자가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악행, 아버지의 죄악도 이 장자에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겠다라는 얘기는 그리고 이스라엘 장자는 내 아들이니 내가 그들을 엄격하게 구별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대변되는 애굽의 모든 것은 이제 멸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할 민족들은 내 아들로 삼아 구원하겠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애굽의 모든 장자 애굽에 속한 모든 여종의 자식 가축에 처음 난 것도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세상이 심판을 받아 그 죄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 멸망하였고 그 멸망된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으로 인해 죄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은 자들은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출애굽기 때 이미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심판은 사실은 언제부터 준비된 심판이었냐면 재미있게도 노아의 방주 시절부터 준비된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노아의 방주 때는 노아의 가족 외에 모든 인류가 홍수로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셨죠. 다시는 이렇게 너희를 심판하라 하지 않겠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하심은 홍수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뜻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다시는 너희의 행위로 너희의 의로움과 죄있음을 심판하여 그걸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행위로 따지면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거죠. 내가 나중에는 내가 구원하리라 선택한 내 백성을 나의 아들 삼고 나의 장자로 삼고 그들의 행실이 아닌 나의 약속을 근거하여 그들을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냐?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의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세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가축들의 첫 수컷들, 첫 수컷 새끼들은 이제 하나님에게 제사 지내게 되어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그 유산을 상속받는 위치를 가는 상속되는 장자들은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됐냐? 대속을 한답니다. 대속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장자가 그 세대와 가문을 대표하여 뭐 그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들은 더 흠이 없고 정결하고 의로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장자된 이스라엘의 의무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장자로 태어난 첫 남자들의 의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결국 계속 끊임없이 범죄하여 이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요구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죠. 반복하여 죄를 지음으로써 사실은 그들은 대속할 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는 그 다음 세대의 장자로 이어져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죄의 싹슨 사망인 그 사망 앞에 직면하게 된 과거의 애굽과 똑같은 운명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떠한 운명이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제일 첫 번째 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실몬을 낳고 실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이사를 낳고 이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론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은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요고나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은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아를 낳고 스알디아는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를 낳고 아수스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맞단을 낳고 맞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이 장자의 계보, 처음 난 수컷의 계보 맨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단순히 인간의 모습으로만 오시는 게 아니라 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자 역할을 해야 할 그 계보의 마지막 장자로 오시죠. 그래서 원래 장자들이 해야 할 죄를 대속하시죠. 또 하나, 죄된 이 계보로서의 마지막 심판을 당하십니다. 이제 아담으로 시작되어 그 장자로 이어진 죄된 인류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후손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이 신자들은 그 다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가 없다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고 신자된 자격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이 장대한 계획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보십시오. 노아 때부터 약속되어 출애굽기에 지금 이 열 번째 재앙이 현실현되는 이 모세아에게서 계시되고 이제 우리 눈에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그 성자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게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이 여러분의 구원받는 자로서의 신자의 신분이 현실적으로 별로 실감이 안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원을 위해 그 아주 오래전부터 놀라우신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루하루 열심히 그 계획을 실현해 오셨던 거죠. 여러분이 당하신 고난, 위기, 문제,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생겼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그것을 달라고 요구한 것도 없고 제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개개인 관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자가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성경을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실현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제가 여러분에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철저히 치밀하게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이룩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비참한 결과로 내버려 두실 리 없습니다. 제가 아는 건 그것뿐입니다. 지금은 제가 마치 무슨 약장사 같고 보험 외판원 같고 무슨 암호화폐를 팔아먹으려는 사람처럼 들리실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우리 신자의 신자되면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실함으로 이루신지를 증거해주는 이 사실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또 견뎌가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하는 축복된 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같이 힘냅시다. 쉽지 않습니다. 신자의 삶은 세상 사람의 삶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믿을 건 우리가 축복된 자, 세상으로부터 엄격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란 사실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 어떤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으며 우리 스스로가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능력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저희가 믿을 수 없고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믿고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마저 계시지 않는다면 저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이유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믿사오니 하나님만이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유일한 희망임이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되는 그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이 오기를 믿사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